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곧바로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시고 서울대에서 또 행정대학원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기자로 17년 동안 일하시고 그래서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이제 역임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많은 기사를 이제 쓰시고 오늘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여쭤봤더니 12번인가 아마 14번 이스라엘 이제 방문하셔서 기자로서도 방문하고 또 성경을 믿는 그런 신자로서 연구를 위해서도 방문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17년간 일하신 다음에 삼성 그룹에 이제 임원으로 가셔서 15년간 일하시고 그래서 삼성 미래 전략실에서 전무로 이제 역임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간조선 또 조선일보에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최영섭 기자님이 가장 많이 글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 사태 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연락이 돼갖고 제가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서도 두바이 기적의 리더십 등에서 네 권 저서가 있고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관련 기사는 지금까지 수백 권을 이렇게 작성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문 저널리즘 이쪽에서 그래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사태를 이렇게 가장 잘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믿음에 좋은 그런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과 관련해서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 소개받은 최용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신도이고 사실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열심히 보고 유튜브 열심히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께 너무도 심도 있는 중동 문제, 이스라엘 문제, 이슬람 문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로부터 무슨 공부 뭐 강의를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친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관계 그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딱 정말 너무도 정확하게 9장에서 11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제 판단으로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에 아마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선민의식이 아닐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남다른 의식이 있는 그런 종교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사랑, 그 속죄, 우리 구원, 예수님을 통한 또 그것이 우리 기독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슬람교의 본질은 뭘까? 오랫동안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기사도 써봤습니다만 이슬람의 본질은 두려움과 복종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순종, 복종을 의미합니다. 순종보다는 오히려 복종에 가깝죠. 무슬림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슬람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이죠. 누구에게? 알라에게.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을 하자면 이슬람의 알라, 이슬람의 신은 매우 무서울 것이다. 그런 느낌이 그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믿는 구원의 진리, 기독교가 지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기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많은 타격이나 피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정말 유대교가 제대로 했더라면, 교회가 제대로 했더라면 저런 이슬람교가 이렇게 흥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애초에 모든 가르침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란이나 하디스를 보면 유대교 구약 성경 또 기독교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반박하는 내용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그만큼 잘 했더라면 저런 이슬람교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하마드에게 전달됐던 그 성경의 지식들이 대부분 이렇게 왜곡된 이단들의 내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하마드 자신도 사실은 문맹입니다. 문맹.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상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그런 조각 지식들, 단편적인 지식들, 성경에 대해서 한두 마디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깊은 그런 계시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The Jew who prayed to Jesus 그렇게 적혀 있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유대인.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문제를 다룰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게 보아서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는 또 개혁주의, 또 나머지 10년 정도는 세대주의, 그러다가 다시 개혁주의, 세대주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12번 가서 많은 유대인들도 만나고 이스라엘의 많은 정치인들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많이 달라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948년 5월 14일 국가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사실 자체를 놓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거, 길가에 새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 들에 꽃 하나 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예전에 자기 백성들이 저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를 건설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전에 청나라 있지 않습니까? 여진족들, 그 민족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진족들이 몇백 년 만에 다시 부활을 해서 나라를 세운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다가 저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는 20세기에 우리가 눈앞에 보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게 여러분 뭐 다른 게 뭐 기적입니까? 물론 사람이 뭐 병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도 다 기적이겠습니다만 국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2000년 만에 다시 모여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물론 신학적인 차이는 개혁주의든 세대주의든 간에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국교회가 분명하게 입장을 다 모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시는 목사님들도 아직 일부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게 과연 나머지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많이 그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를 오래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고루 섭렵을 하고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 자체는 1948년의 이스라엘 독립이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남은 자들 마지막에 택한 자들을 마지막에 다시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지금의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제가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큰 경륜과 비전에 따라서 운영한다고는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저렇게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우고 저랬으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텔아비브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아마 그 행사가 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떨 것인가 그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룰 때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그런 조직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룰 때 이스라엘이 너무 지나치게 또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인권을 고려하지 않다든지 그런 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 흔히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물론 뭐 또 신학적으로는 뭐 따지자면 메시아닉 주의 성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든 모든 교회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의 초점은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관계보다도 이제 좀 더 이슬람에 대해서 좀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페이스북입니다. 작년 5월 27일 어느 유력 인사, 사회지도층 인사께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입니다. 이분은 뭐 정치인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분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누군가 옆에서 가서 직접 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뭐 아마 이분을 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뵙게 되면 이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문장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슬람교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구약 성서는 같고 신약부터 달라집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뚱단지 같은 얘기입니까? 뭐 같다면 구약성서, 신약성서 다 같든지 하지 또 구약성서는 같은데 신약부터 달라진다? 이것도 좀 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이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가 잉태를 못하자 사라가 하녀인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시켜 이스마엘을 낳게 했는데 그 후 80세가 되어서 천사의 점지로 본체인 사라가 잉태하게 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80세입니까?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게 된 나이가 99세죠, 그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단 팩트가 틀렸습니다. 이분이 80세.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예,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좀 또 팩트가 마음에 걸립니다. 60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에 그 자손이 마음에 나타나서 이슬람교를 창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가 대략,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BC 180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마오메스는 언제 살았죠? AD 57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2300년 정도인데 이분이 그냥 600년 지난 뒤에 마오메시 나타났다고 이렇게 일단 팩트에서 틀립니다. 그 다음 기독교도는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헌금을 하지만 물론 뭐 11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건 교회마다 또 다릅니다만 이슬람교도는 40분의 1을 헌금합니다. 자카트라 그럽니다. 조금 이따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슬람은 순이파와 시아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슬람교도의 80%는 온건 순이파이고 강경 이슬람인 시아파는 10% 내외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이란, 이라크에 거주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순이파가 다 온건하답니다. 여러분 순위파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그리고 유명한 IS,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그죠? 모두 다 순위파에 속합니다. 순위. 물론 이제 시아파에 속하는 쪽도 있죠. 헤즈볼라 같은 경우. 그리고 오늘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만 예멘의 후티 반군,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어제부터 예멘 시내를 이제 폭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티 반군이 이제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분은 80%는 온건한 순이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선 기본적인 팩트 순이파와 시아파에 대한 개념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장이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테러리스트라는 극단적인 이슬람은 시아파 중에도 0.1%도 되지 않습니다. 시아파에 물론 있습니다만 0.1% 시아파 전체 인구 중에 1% 정도는 훨씬 넘는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죠. 그 다음 중세 십자군 전쟁으로 시작된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 충돌은 지금까지 지구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두 종교의 출발은 구약의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한 뿌리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기독교와 이슬람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알라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큰일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문장이 현재 이슬람 교도는 10억에 이르고 라고 되는데 지금 추산하기에 거의 17억, 어떤 사람들 19억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단 기본적인 팩트에서 전혀 맞지 않다. 그 다음 중동 석유를 무기로 세계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독차지까지는 아니겠죠. 최근에 이제 석유 말고 또 다른 대체 자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문장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보니까 20여 년 전 모로코를 방문했을 때 모로코 대학 방문 교수로 와 있던 외국어 대 어느 여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이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마 외국어 대학에 이슬람을 전공하신 여교수님은 제가 김모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서 들은 것 같습니다. 제 추정은. 그런데 정확하지가 않았죠. 그때부터 나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들어놓고 편견과 오해가 없다고 합니다. 편견과 오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측의 얘기를 동등하게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의 얘기만 듣고 편견과 오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종교가 그 나라에 유입될 때는 언제나 순교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불교가 그랬고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매일 벌어지는 테러, 살인, 강간, 그 모든 일들을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정말 정치인다운 문장입니다. 이슬람도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서로 증오하지 않고 포용하며 각자의 종교만 믿으면 됩니다. 아, 좋죠. 이런 뭐 표현 자체는 좋습니다만 팩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왜? 이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순히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과 정치와 모든 그 시스템이 이슬람이란 전체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정상적인 종교 운영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정일치고 종교와 생활이 완전히 일치되어야 그 운영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불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모든 생활이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루에 다섯 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있으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보다가 갑자기 직원이 한 명이 나가서 일을 열심히 지금 시간은 급한데 막 나가서 자기 기도할 시간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토탈리 이슬람화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슬람이 운영될 수 없는 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과했던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더 톨레랑스, 뭐 스웨덴 같은 경우 최근 많이 그렇습니다만, 영국은 더 말할 필요 없죠. 영국의 요즘 버밍햄이나 맨체스터 같은 데 가면 여기는 뭐 완전히 이슬람 국가 같습니다. 정말 가면 영어도 사용하지 않고, 정말 저도 버밍햄 같은 도시는 특히 심한데, 그 다음에 이제 런던 같은 경우, 금융가 시티 오른쪽에 있는 동 런던 같은 경우에도 이슬람 무슬림들이 대거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이슬람에 대한 정말 편견은 버려야 됩니다. 편견은 버려야 됩니다만 그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생활 습관, 컬처 그런 것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좀 걱정스럽고, 앞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다가는 20, 30년 있으면 정말 무슬림이 이슬람이 좀 국교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올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포용과 미워하지 않고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슬람 국가와 만약에 모스크를 하나 짓는다고 한다면 미국 있는 교회도 똑같이 그 나라에 짓겠다는 그 상호주의죠. 바이레트랄 상호주의로 교회를 지으면 너희도 그럼 모스크를 지어도 좋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나라에 모스크를 지어도 좋다. 그렇게 이제 상호주의로 해야 그나마 이슬람에 대한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글을 쓰신 그 유명하신 분께서는 너무도 이슬람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정말 아름답게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닌가 돼서 정말 나중에 제가 기자로서 한번 뵐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뵙게 된다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아주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 잘 하셨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슬람교는 도대체 뭘 믿는 종교인가? 육신오행이라고 하죠. 여섯 개 믿는 것, 그 다음 다섯 개 행하는 것, 그게 뭔지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총신대 유해석 박사님께서 CTS 방송에서 만든 화면들인데 제가 유해석 박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서 이 PPT를 많이 알려주니까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섯 가지 믿음이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라에 대한 믿음. 알라는 무하마드가 속한 쿠라이시 부족의 세 명의 딸을 둔 가장 높은 신이었다. 무하마드는 알라의 개념에 둘러싸여 있는 다신교적 요소를 제거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란 것은 당시 아라비아 지방에 메카 지방에 근처에 있는 그 대사원이죠.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 카바 신전에 원래 360개의 신을 모시던 다신교회였던 만신전, 그런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360개 신 중에서 알라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으로 좀 유명했다 할까요? 인기가 높았다고 할까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신이라고 하죠. 월신. 월신. 그래서 알라에게는 당시 뭐 세 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라트, 우짜, 마사트. 이렇게 세 명의 딸이 있는, 웃기죠. 그러니까 신이 또 별도의 딸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의 딸을 둔 신이었는데,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슬람교를 정식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믿던 그 알라라는 개념을 이슬람교에서 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달신이 이슬람교의 신이 들어왔고, 지금 이슬람 국가들의 모든 그 국기를 보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초승달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특히 뭐 적십자, 우리 사이렌 119 차 같은 것도 보면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 초승달이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우리 그 밖에 이제 기독교 국가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알라에 대한 믿음을 이제 첫 번째 믿음이다. 두 번째, 천사에 대한 믿음이다. 천사 얘기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뭐 이스라엘 천사, 뭐 이런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성경에 나온 천사들의 이름을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와 인간 사이에는 지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영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천일 야외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뭐 나와서 뭘 하라 그러면 갑자기 호리병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이상한 그 존재가 튀어나와서 구름 연기처럼 튀어나왔다가 주인이 시키면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그런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인인데, 이 지인이란 존재는 아랍 사람들한테 전통적으로 상당히 무서운,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전통의 처녀 귀신? 오래된 귀신? 약간 그런 토속적인 의미의 그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하면 지인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지인 중에서 가장 그 악한 존재가 이름이 이블리스인데, 이 이블리스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사탄하고 같은 존재다. 이제 그렇게 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바 신전에는 360개 신을 모시던 그 카바 신전에는 역시 지인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시던 그런 장소였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녀시대 아시죠? 소녀시대가 2009년에 낸 히트곡 중에 소원을 말해봐 라는 곡 기억나십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빌보드 차트입니까? 어디 계속 1등도 말해하고 그런 노래인데, 소원을 말해봐 라는 노래를 자세히 가사를 보면 지인에게 소원을 빌어봐, 이런 얘기가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는 그냥 일반 국민들은 들으면 그런 모양이다 하는데, 이 이슬람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소녀시대가 갑자기 지인한테 달라붙어서 저렇게 지인에게 소원을 비는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 소녀시대가 지인의 그 한국신을 확산시켰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했다, 뭐 그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지인이라는 존재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을 때 특별히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로 오해를 했던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특별한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진 존재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경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라는 인류에게 경전을 주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가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알라께서 이 경전을 내려줬는데 유대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 다 경전을 왜곡시켰다는 거죠. 이게 보면 모세의 토라라면 우리 모세 오경이죠. 이슬람에서 토라라는 건 꼭 모세 오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정한 모든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불이라는 것은 이 시편 말씀이죠. 그다음 예수의 인질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제 사복음서를 가리켜서 인질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왜곡되었다는 거죠. 알라가 주신 원본하고 중간에 다 왜곡되고 빼먹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알라가 그걸 대신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서 무함마드를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계시를 내려주겠다라는 것이 구란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믿음,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12만 4천 명의 선지자, 315명의 사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얘가 중요하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최후의 선지자다. 그리고 인간의 모델이기에 그의 언행로, 하디스는 제2의 경전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꾸란은 사실 책의 부피가 114장입니다. 114장인데 신약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면 한 신약 성경의 80% 정도여서 만약 우리가 읽기로 작정하고 읽는다면 거의 뭐 빨리 읽는 사람은 하루만 해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하지만 그 꾸란 말고 지금 정말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이 바로 하디스입니다. 하디스라는 것은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200년쯤 지나서부터 그 후손들이 또는 제자들이 무함마드의 언행록, 말이나 행동 같은 것을 조각조각을 다 모아서 별도의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디스는 BC 9세기, 그러니까 800년에 만든 부카리라는 사람이 만든 부카리 하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무슬림이라는 사람이 만든 무슬림 하디스. 그래서 부카리 하디스와 무슬림 하디스 두 권이 꾸란에 못지않는 권위를 가지는 이슬람의 경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부카리 하디스와 무슬림 하디스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이슬람에서 많이 믿는 상당 부분의 팩트가 꾸란에는 없지만 그 하디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꾸란만 읽어서는 안 되고 하디스를 같이 읽어야 이슬람에 대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하디스라는 햄버거 가게가 생겼습니다. 광화문에 하디스가 들어왔길래 저게 뭐지? 이슬람에서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인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햄버거도 맛있고 그런데 왜 하디스일까? 자세히 보니까 스펠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하디스라고 미국에서 인기 있는 HRDE입니다. 이슬람의 하디스는 HADITH 하디스로 스펠링이 달랐는데 제가 잠시나마 착각을 한 그런 기억이 생각을 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사람이 죽으면 부활에 있기까지 무덤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반드시 시신을 메카를 향해서 매장한다. 그럼 천국은 아주 관능적 쾌락의 극치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얼마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러분, 요즘 저 이슬람 자살 테러 하는 친구들이 왜 하는가 물으면 그 친구들은 자살 테러를 하기 전에 복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밴드를 양쪽으로 묶습니다. 완전히 앞쪽에 이 폭탄들을 배에도 묶고 등에도 묶고 이렇게 쭉 하는데 반드시 가리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그 남성의 어떤 남성의 그 중요 부분은 튼튼하게 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즉각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자기 몸이 같이 터질 거 아닙니까? 터질 때 이 부분을 그대로 보존하고 가야 천국에 가면 72명의 눈썹이 짙고 눈이 큰 처녀들, 한 번도 남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72명의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72명의 처녀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할 때도 항상 이 자기 낭심 부분은 완벽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정말 육감적이고 어떤 쾌락적인 그런 요소가 천국에 가득합니다. 천국에는 알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뭐 요즘 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을 다녀왔다는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만 거기는 어쨌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72명의 여자들이 쫙 그 다 기다리고 있고 모든 보석, 뭐 과일 모든 것들이 정말 육감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천국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디스, 부카리 하디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함마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지자여, 저는 지금 한 명의 제 아내도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정력이 없는데 천국에 가면 72명의 여자를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그랬더니 무함마드의 답변이 걱정하지 말아라. 알라께서 천국에 가면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정력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하디스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으로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의미의 천국 개념이 아니고 자기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정말 죄된 육신적인 욕망을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천국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이슬람의 천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운명에 대한 믿음. 알라는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옵니다만 인샬라 이런 말 많이 듣죠. 인샬라는 인샬라 하나님의 그 알라의 뜻대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믿음을 다 갖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슬람에서는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인샬라 하나님 알라의 뜻이야.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다만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이 이슬람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가지 믿음에 이어서 다섯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샤하다, 샤하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오늘 개종을 하여서 무슬림이 되고 싶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딱 한 문장만 외우면 됩니다. 딱 한 문장만 외워서 저 한남동에 가셔서 이맘한테 가서 저 문장을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저기 지금 적혀있죠? 라 일라하 일라알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요 문장만 요 제가 방금 한 요 문장을 그대로 이맘에게 얘기를 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무슬림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것은 이슬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무슬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뜻은 뭐냐? 여기 적혀있죠? 알라 외에 어떤 신도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거나 또 이슬람 테러를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항상 이 문장이 따라다닙니다.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 구절을 무슬림들은 입에 그냥 딸도록 이렇게 저기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이 아니다 보니까 발음을 능숙하게 못하는데 무슬림들이 하는 발음 보는 게 혀가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요. 라일랄랄랄랄라 그런데 정말 도저히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건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죠? 요 왜 이렇게 숫자가 다섯 번이 되는가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40분의 1에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금 자카시라고 합니다. 그럼 네 번째 금식. 라마단 아시죠?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 그것이 원래 이슬람에서 만든 전통이 아니고 원래 아랍 세계에 있던 전통입니다. 오래된 전통이죠. 우리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슬람에서 채택을 한 겁니다. 다섯째가 이제 성지순례, 카바, 메카,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해야 이것이 무슬림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다. 여기 보면 이제 카바 신전은 아담과 이브가 알라를 경배했다. 천국에서 쫓겨났답니다. 쫓겨나서 땅에 내려왔는데 땅에 내려와서 처음 지은 성전이 이 카바 성전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개축을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카바 신전입니다. 입방처럼 생겼죠. 입방처럼 직육면체. 저기 안에는 이제 떨어진 운석 같은 돌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큐브라는 큐브. 이 큐브 이렇게 돌리는 게 큐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큐브라는 단어가 이제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카바에서. 카바 큐브. 그래서 육면체를 가리키는. 자,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오늘날 이슬람과 이스라엘은 도대체 저 영토를 놓고 왜 이렇게 치열한 갈등을 벌이는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글자 뭐라고 적혔죠? 무함마드는 과연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날아왔는가?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입니다. 바위의 돔, 바위의 돔이 무함마드가 저기 돌을 딛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곳입니다. 그 오른쪽에 이슬람의 3대 사원이란 알라크사 사원이 있고 거기 앞쪽에 유대인들의 최고 성지죠. 통곡의 벼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봤던 메카에 여기에서 카바 신전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486km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기 621년에 어느 날 무함마드가 밤에 메카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라크란 말이 나타나서 타라고 그래서 그 말을 탔더니 순식간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메카에서 예루살렘까지 1486km를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거의 0.1초 안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냐면 7층천 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7층으로 구성된 하늘나라까지 올라갔다는 것이 이게 유명한 무함마드의 밤의 여행입니다. 나이트 저니.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이걸 매우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쪽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이스라라고 적혀있죠. 이스라라는 것은 메카 신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평 이동한 것을 이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위에 하늘나라 7층천까지 올라갔던 것을 미라지 그럽니다. 미라지.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면 미라지 호텔 있죠? 미라지 호텔 가보셨습니까? 그 분위기를 아주 몽환적으로 만든 곳인데 이게 미라지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함마드가 실제 그렇게 갔는지 아니면 몸이 그렇게 간 것이 영적으로 어떤 꿈으로 그렇게 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꾸란 1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알라께서 자기의 종을 거룩한 사원에서 아득히 먼 사원으로 데려가셨다. 이런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득히 먼 사원이 뭐죠? 어디를 가르치는지 쿠란에서는 설명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함마드가 632년에 죽고 나서 이슬람이 이제 정복을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638년에 얼마 되지 않았죠. 638년에 이슬람의 사라센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슬람의 그 당시 왕조는 무아이야 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서 저기 북쪽 다마스커스 쪽을 통치하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거기와 메카에 있는 기존의 쿠라이시 왕조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 이 왕조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쿠란 17장에 있는 그 아득히 먼 사원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이 자리다. 그래서 아득히 먼, 아랍어로는 알 아크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 아크사 사원. 그래서 알 아크사 사원이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가 무함마드가 온 것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디스가 언제부터 썼다 했죠? 800년경부터 하디스를 썼다고 했죠. 638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691년에 드디어 이 그림에 보는 이 황금 바위 사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순서가 앞뒤가 이제 뒤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실제 먼저 여기가 그 장소야라고 지정을 해놓고 모든 스토리가 거기에 맞게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8세기 800년에 만들어졌던 부카리 하디스에 이 무함마드가 여기 올라갔던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7층천, 알라는 제일 7층천에 7층에 있고 그런데 정말 그 당시에도 기독교를 좀 욕보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는 천국의 1층에는 아담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은 노아가 살고 있었고, 뭐 쭉쭉 올라가다가 6층, 5층에는 모세가 살고 있었고, 제일 6층에는 자기들도 조상으로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꼭대기는 이제 알라가 있었는데, 무함마드가 와서 쭉 올라가서 다 만났답니다. 1층 아담부터 시작해서 2층 예수님, 뭐 세례 요한 쭉 다 만나고, 모세까지 다 만나고, 올라가서 알라를 만났는데, 알라가 지시를 하기를, 너는 하루에 50분을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과연 하루에 50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내려오려고 6층으로 내려왔는데, 6층에서 모세를 만났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야, 뭐, 알라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50분 기도하라는데요? 50분이 말이 돼? 너 할 수 있어? 안 돼. 올라가서 빨리 40회로 좀 줄여달라 그래. 그랬어. 그랬더니, 무함마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겠다 싶어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분으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알라가 또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 뭐, 40분도 오케이. 다시 내려가는데 모세가 다시 붙들었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보고 40분도 안 되겠는데, 한 20분으로 줄여달라 그래.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알라께 얘기를 했더니, 알라가 20분도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해서 다시 내려가는데 모세가 또 다시 붙들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올 때 보니까 하루에 20번도 한다는 게 좀 무리야. 확 줄여서 우리 한 5번 정도로 쇼부를 치자. 그렇게 가서 네가 가서 얘기를 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다시 올라가서 알라에게 5번 알라 저를 혼내지 마시고 5번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알라가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야, 너 정말 그래도 5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뭐 걱정을 들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무함마드가 내려와서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기도 횟수를 5번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살라시라고 그러는데 그 살라스를 하게 된 배경 스토리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90년에 나왔던 부카리 하디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쿠란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쿠란에는 예루살렘이란 글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단 한 군데도. 그렇지만 부카리 하디스는 앞에 우마이야 왕조가 먼저 정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했던 일들을 거꾸로 뒤에 책으로 만들면서 그 팩트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 완벽한 스토리가 이제 하나 어떤 서사시가 거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함마드의 이 유명한 나잇저니 밤의 여행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스토리 하나 때문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사는 이슬람 거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과 어떻게 됩니까? 맨날 총격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마스도 결국은 하마스든 헤즈볼라든 지금 후티 반군이든 초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너희놈들 건드리지 마. 거기 우리 3대 성지야 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3대 성지인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황당한 동화 같은 스토리가 그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면 거기가 그냥 무함마드가 하늘로 승천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3대 성지다 이렇게 그냥 단순 팩트로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함마드 자신도 여기에 제가 직접 갔다 왔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의유 비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다 특별히 다른 부분이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하나님은 특히 결정적인 차이점이 그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삼위의 셋자, 삼자도 꺼내지 마라. 아주 경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위돔, 바위사원 주변에 보면 쭉 둘러서 아랍어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글자를 적어놓은 걸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적혔냐면 골자는 뭐냐면 삼위일체 엉터리니까 믿지 마. 라는 것이 거기 그 사원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는 가서 열심히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데 골자는 이런 거죠. 알라는 절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왜 알라가 아들을 둬?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에는 영적인 개념이 영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리아, 예수. 하나님과 마리아가 관계를 가져서 낳은 존재가 예수님. 이런 의미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여자와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제 말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삼위일체란 개념을 희한하게 몰고 갑니다. 여러분들 실제 무슬림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반박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고 무함마드는 우리는 뭐 아랍 민족 지도자지만 이슬람에서 당연히 최후의 예언자다. 또 성경은 우리는 믿습니다만 이슬람에서는 변질시켰다, 왜곡시켰다. 그래서 무슬림들한테 물으면 도대체 뭘 변질시켰느냐, 뭘 왜곡시켰느냐 이렇게 따지면 딱히 얘기를 못합니다. 왜? 꾸란에는 변질시켰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하디스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변질시켰다. 그런데 묘한 것은 또 자기들이 유리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또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말을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헬라어로 적혔으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럽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무하마드의 어릴 때 별명이 페리클로토스야. 페리클로토스. 발음이 너무 흡사하죠. 그리고 꾸란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냈는데 아흐마드, 유명한 하나님의 종 아흐마드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아흐마드가 바로 누구냐? 무하마드라는 거죠. 그럴 때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말했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많은 저자들이 저희 멋대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다 변질시켰다는 거죠. 우리 특히 왜 킹 제임스 버전은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쭉 읽다가 뭐 없음 이런 거 있죠. 괄호 엮고 이 구절 빠졌음 뭐 그런 구절들이 좀 우리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것을 무슬림들은 아주 정확하게 잡아서 봐, 얘 너희 성경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빠진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변질이 됐겠어. 없는 구절이 많은데 너희가 어떻게 이게 성경 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평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듣고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만큼 무슬림들은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교 자체가 안티 유대교, 안티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반박을 모든 교리가 반박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논리가 정치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슬림 만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만나면 10분 동안 싸움을 논리적인 어떤 싸움을 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믿음. 믿음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창조의 문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사랑입니다만 이슬람에서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존재가 이제 대신 죽었다든지 가룟유다가 대신 달렸다든지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왜 죽어? 하나님이. 예수도 이제 성경 꾸란에는 이사라고 부르죠. 이사라고 부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막 설명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인간 중에는 그래도 가장 뛰어났고 메시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뛰어난 선지자였다는 의미에서 메시아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은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 이런 건 너무 엉터리야. 그런 것들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혹시 뭐 이슬람 공부를 하시거나 무슬림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무하마드가 610년에 히라산에 올라가서 처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610년 그때 당시에 처음 계시를 받는 날이 이슬람에서 권능의 밤이라 그럽니다. 9월 27일 그날 밤에 무함마드가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자기 앞에 어마어마한 모습의 무서운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거의 까무라치면서 막 무서워서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랬고 귀를 막고 막 귀에는 온갖 막 물이 흐른 소리, 벌레 흐른 소리, 막 온갖 이상한 소리가 나고 정신은 없고 몽롱한 막 그런 상태에서 지인이 이제 처음 계시가 내려온 거죠. 그 처음 계시가 이제 꾸란 9장, 꾸란 96장 이제 제일 첫 번째 받았던 계시입니다. 만유의 주께서 이제 너에게 이 말을 하니까 너는 받아서 읽어라, 따라 읽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라께서는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니, 라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내려왔던 그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함마드가 그렇게 정신없이 막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혼미했더니 자기 와이프, 자기보다 15살 많은 과부였죠. 옛날 돈 많은 과부, 카디자라는 과부, 그리고 그 카디자의 사촌 동생이 와라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라카 빈 나우팔이라는 그 당시 아라비아에 살면서 기독교를 접했던 사람입니다. 무함마드의 아내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기독교 중에도 어떤 기독교냐? 우리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 어디로 흘러갔죠? 성령이 어디로 보내라고 했습니까? 서쪽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동쪽은 완전히 이게 복음의 정통 복음의 사각지대가 되어서 모든 이단들이 아라비아에 다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특히 무함마드 아내 와라카는 에비온파, 그리고 그 아까 사촌이라는 와라카라는 사람, 와라카 빈 나우팔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에비온파의 사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비온파란 건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시킨 이단인데 예수는 신이 아니고 예수는 그냥 뛰어난 선지자였고 처음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어떤 선지자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그냥 모세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온 존재, 그런 정도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 적을 하질 않습니다. 성경 중에도 마태복음만 인정을 하고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종의 이단들이, 이단 종파가 아라비아 반도를 뭐 많이 저기 휘젓고 다녔죠. 여기 보면 이제 에비온파 말고 아침에 요 저 화면에 있습니다. 도세티즘이란 거는 여러분들 가현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예수가 실제 육신으로 온 게 아니고 실제 그냥 영으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쭉 사시다가 그냥 영으로서 올라가신 거야. 라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리고 도세티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고대에 보면 영지주의, 단성론자. 단성론자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 종교회의할 때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아리우스파하고 이제 대립을 해서 결국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으로 인정받고 아리우스파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는 거죠. 하나만 인정하든지 아니면 또 네스토리오스파처럼 뭐 그것도 신성도 세례를 받고부터 신성이 시작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다 형태는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에비온파를 믿다 보니 그 와라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받았던 거는 내가 보니까 모세한테 내려진 계시 같아. 모세의 계시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넌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 라면서 상당히 치열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무함마드가 계속 610년부터 계속 이제 계시를 받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슬람 얘기를 할 때 에비온파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함마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함마드는 전혀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릅니다.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계시를 줬다고 해도 그걸 그냥 자기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남들한테 그냥 얘기해 준 수준이었지 몰랐는데 그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이단 종파가 이제 에비온파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은 왜 자살 테러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 테러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천국에 가면 몇 명에? 72명에. 자, 72명인데 꾸란에 72라는 숫자가 있을까요? 꾸란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꾸란에도 꾸란 53장을 보면 그 이상해 아랍 사람들 그렇게 눈썹 진하고 이렇게 눈이 크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표현을 꼭 그렇게 해놨습니다. 눈썹이 진하고 눈이 큰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꾸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디스에는 그 숫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72명. 그 72명이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매일 어쨌든 하여튼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끝없는 탐욕을 해준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꾸란에 가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숙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인샬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알라 믿고 안 믿고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알라의 결정이다. 두 번째, 선행을 만회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른쪽 어깨에는 선행을 기록한 천사가 앉아있고 왼쪽 어깨에는 내 죄를 지을 때 죄를 기록한 천사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무슬림들의 이런 테러하는 이런 분들 말고 80-90%의 무슬림들은 매우 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슬람 국가에서 가서 무슬림들을 만나보면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고 마음씨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공짜로 우리가 예수님 구원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까? 너무 공짜로 구원을 받다 보니 너무 공짜를 좋아해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실은 이렇게 선행이 잘 돋보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 저도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자신부터 회사에서도 이렇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부하를 시키는 것보다 안 믿는 부하를 시키는 것이 더 훨씬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이런 것이 드는 이유가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구원을 받으면 뭐가 없다 그러죠?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싸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행을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당장 또 이단 시비 들어옵니다. 야,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뭐 행위로 받냐? 이제 또 이런 공격 들어온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받지만 우리가 믿음의 증거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믿음의 입증을 행위로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징표는 그걸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메카의 성지순례 하지 가서 하는 것이 천국 가는 데 유리하다. 여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15년뿐만 아닙니다. 사실 보면 뭐 주기적으로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메카의 카바 신전 주위를 뺑뺑이 7번 돌아야 됩니다. 거의 생각해 보시면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동시에 돌다 보면 우리나라 지난번에 저 이태원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당연히 그런 사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고 나서 그 아라파트 산이란 곳에 가서 이블리스 아까 말했던 사탄한테 돌을 던지는 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동시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다가 앞에 사람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하지를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고민인데 무슬림들은 그거 특별히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메카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는 누구의 선물이다? 알라의 선물. 왜? 성지순례 갔다가 딱 죽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너무 직행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념이 참 독특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위에 나온 세 가지를 지킨다 해도 구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알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좀 더 확실한 거 없느냐. 알라의 결정 필요 없이 나의 뭐 하나로 딱 내가 천국 가는 보장받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지하드. 지하드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에서 많이 뜨더니까 성전, 그죠? 성전인데 쉽게 말해서 알라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가서 맞싸우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하라는 것이 지하드입니다. 여기 보면 꾸란에는 카레이 구절이라고 있습니다. 카레이 구절. 109 구절이 있는데 이 카레이 구절이라는 것은 목을 싹싹 다 베어버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꾸란 9장 5절이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꾸란 중에 하나인데 여기 금지된 달이 지나면 너희가 발견한 불신자들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해해라. 칼을 들고 목을 싹싹 이렇게 베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지금 좀 화면이 잘 안 나옵니다만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라는 것을 지난번 이제 목사님 강의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카 계시라는 것은 610년부터 610년이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나이가 40세 되던 때입니다. 610년부터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길 때를 이슬람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라 그래가지고 622년이 이슬람 달력으로는 제1년이 되는 겁니다. 622년까지를 메카에서 받은 계시고 622년부터 632년까지 죽기 직전까지 받은 계시를 메디나 계시라고 하는데 두 계시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메카 계시가 쿠란 114장 중에 전체적으로 94장이 메카 계시입니다. 훨씬 숫자로는 많죠. 그리고 메디나 계시는 20장입니다. 그렇게 단순 장으로는 훨씬 메카가 많지만 각 장의 내용을 보면 메디나 계시가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메카 계시는 이 유대교 그 기독교인들한테 다 잘 대해줘라,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상당히 정말 거룩하고 내용이 평화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오늘날도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렇게 말한 계시의 내용이 대부분 메카 계시에서 나옵니다. 94장 안에 보면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우리가 가서 평안롭게 대해줘라, 잘 대해줘라, 그들도 다 체계의 백성이다. The people of the book. 그러니까 체계의 민족이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을 불러서 성경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The people of the book. 체계, 경전의 민족들한테 잘해줘라. 이러다가 622년, 그 당시 이제 쿠라이시 부족들한테 무하마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쿠라이시 부족들은 메카 신전에 360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불국사에 지금 부처가 360개 부처를 앉혀놓고 그거 놓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오는 사람들, 각 부처들한테 와서 섬기고, 그 뭐, 이렇게 기념품 사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에 이제 인발브 해가지고 그 뭐 브로커 역할도 하고 이래서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아니 이 무하마드가 갑자기 나서서 그거 다 없애고 알라란 신 하나만 놔두라고 얘기를 하니 쿠라이시 부족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622년에 메디나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면서 무하마드의 마음속에는 내심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메디나에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내려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한 몇만 명이 살고 있었고 또 일부 기독교인들도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전도라기보단 내가 받은 계시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 한 명 정도로는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혼자 이제 김치국물 열심히 먹고 메디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 너희들 기도도 메카 이런 쪽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 라고 해서 622년부터 624년까지 무슬림들이 전후무후무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보이려고 그랬죠. 무하마드 입장에서 이제 딜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야,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다 끝났어. 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저 기독교인들은 그거 듣더니 야, 무슨 이런 이단이 있냐? 이러면서 정말 콧방귀도 안 끼고 이렇게 되니까 624년이 딱 됐습니다. 무하마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받았겠죠. 열받아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조치가 야, 예루살렘 바꾸해. 너희 기도 방향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메카로 바꿔. 그리고 그때부터 바클라 전투라는 걸 시작해서 무함마드가 뭘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칼을 들기 시작해서 624년부터 630년까지 그 일대 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콧방귀를 끼던 너희 유대인들 맛 좀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 저기 부족을 마을을 완전히 습격을 해서 그냥 도리를 내버립니다. 그때 무슨 이슬람 군대가 거의 1만 명 정도까지 이어지게 됐고 630년까지 이제 적극해놓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630명이 되니까 이제 무함마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메카에서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도망 나온 지 이제 자기 8년이 지났는데 이제 메카를 정복하러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메카에 있던 쿠라이시 부족들이 예전에 무함마드는 그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뭐 거룩하게 기도만 하던 존재였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군대를 들고 장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쿠라이시 부족들이 무함마드 앞에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630년에 드디어 무함마드가 내려와서 메카 정복을 하고 그 카바 신전에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360개의 우상들 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그 돌 하나 그것만 딱 남겨두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630년이고 그리고 630년 이후는 이제 대외전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서서 아라비아 반도에 거의 뭐 나가서 자 정복을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은 어떤 종교인으로서 연구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또 군사 전략가 이런 사람으로 참 연구해 볼 만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릴 때는 그렇게 상대 종교에 심취를 하다가 정복을 할 때도 뭐 단호하게 저걸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할 때도 토지세하고 인두세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책도 아주 뛰어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무함마드를 종교인으로 보지 않고 어떤 그런 정치인, 군사 전략가로 보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무슬림 형제단 아까 말씀드렸고 메카 계시 메디나 계시 말씀드렸고 요 사이드 쿠텝이 말하는 지하드의 4단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래는 못하겠습니다만 사이드 쿠텝이라는 사람은 제가 다음 주에 주간조선에 기사를 씁니다. 쓰는데 제가 목사님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다음 기사가 나오면 한번 여러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이드 쿠텝이라는 사람은 1906년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196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집트에 교사를 하시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되게 양순하고 순한 분이 미국에 3년 동안 연수를 갔는데 미국에 가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고 모든 돈에 정말 눈에 혈안이 돼 있고 미국 사회, 미국 도시의 나쁜 모습, 뒷모습, 그 음란한 모습 그런 모습만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입장에 이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이게 알라가 만든 세상인 것인가? 이거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완전히 멸절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자살폭탄 테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전까지는 이슬람교에서도 자살은 지옥으로 가는 죄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안 되는데 사이드 쿠텝이 그 교리적인 그리고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이 오늘날 말하는 여러분들 뭐 알카에다부터 IS, 뭐 하마스, 헤즈볼라 등등 많은 테러 집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분은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들을 운영하다가 이집트의 당시 이집트 정부에서 보니까 너무 과격하고 그러니까 1966년에 사형을 시켰습니다. 사형을 시켰을 정도로 과격한 존재였죠. 왜냐하면 만난 대로 닥치는 대로 가서 폭탄 터뜨려 죽여 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슬람 테러의 뭐 근본적인 뿌리는 아까 말했던 꾸란에 나오는 칼의 구절들 그런 데서 나온 것이지만 가장 최근에 벌어지는 어떤 테러 현상의 뿌리는 사이드 쿠텝이 다 그 근거를 제공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이드 쿠텝과 오사마 빈 라덴 이 사이드 쿠텁의 제자의 제자죠. 사이드 쿠티비 가장 아끼는 제자의 제자가 오사마 빈 라덴. 유명, 우리 젊은 분들 오사마 빈 라덴 아시죠? 예, 9.11 테러 이렇게 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바로 사이드 쿠티비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 그 다음 유명한 또 IS도 그렇고, 또 저기 아프리카의 보코 하람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지금 한참인 후티 반군. 후티 반군도 역시 모든 정신적인 뿌리가 이 사이드 쿠티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연구하자면 이 사이드 쿠티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무장 정파들 얘기인데 시간 관계상 생각하겠습니다. 자, 급성장하는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기독교가 2015년에 전 세계 인구의 31.2%라고 하는데 이슬람은 24%고 이게 2050년 되면 31.8%가 된답니다. 이슬람은 31.1%. 거의 같아지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인 무슬림이 지금 추정하기는 대략 17만, 18만 명이라는데 문제는 들어있는 이슬람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의 몇십만 명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한 2050년쯤 되면 정확하게 아마 대한민국 국교가 아마 이슬람이 되고 이런 모든 교회는 이제 탄압을 받아서 아마 제대로 예배나 드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나옵니다. 이슬람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 두고 자식을 거의 무제한으로 낳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구의 숫자에서 아주 그런 위기를 느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 한국의 마지막입니다. 한국에 늘어가는 이슬람 인구에 경계해야 된다. 동시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에 복음을 듣지 못한 무슬림들에게 예수를 전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동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씀 들으면 회심하여 기독교로 돌아오는 무슬림들이 꽤 많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함마드 자체가 문맹입니다. 실제 우리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일자 무식군이었죠. 문맹이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 무슬림 중에 한 40% 이상이 문맹이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프리카 중동 이런 쪽에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교리를 뭐 제대로 생각을 하고 배워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슬림이 이슬람 사회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통일체로서의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서 이슬람이면 이슬람인 겁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이탈했다고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어떤 지식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게 있네? 예수란 복음이, 이런 게 있는가? 이제 그때부터 의문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최근에 참 묘한 현상은, 회심하는 무슬림들의 상당수가, 너 왜 교회로 왔니?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인자한 모습 보이고, 내가 예수라, 그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런 환상을 보고 또는 꿈을 보고 돌아왔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떤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실정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슬림을 위해서 좀 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이론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너무 없어서 더 자세하게 하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론적인 무장을 해야 이슬람의 공격에 대해서 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무슬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 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다 그분들도 위해서 흘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란 자체는 밉지만 무슬림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초과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